야훼 예배에 나가기 전에 그전 주일에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약 성경은 마치 픽토리얼한 그런 북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책과 같은데 그와 같은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신앙의 깊은 그런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묶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그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또한 신약 성경의 베드로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실은 그 말씀은 이제 같이 나눈 다음에 제가 좀 묵상하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강의 설교를 좀 다니엘서를 하다가 계속 지금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인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계속 제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라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도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참 최근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이 교회 내 단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보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쪽에 진보여 또 어떨 때는 종교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종교 단체를 만들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펀딩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성경의 이 복음적인 그 기준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성도님들은 아마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그런 펀딩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와 같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게 그럴 정도로 지금 무너져가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생활에는 그렇게 커다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지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시고 개인의 신앙도 지키셔야 되고 또한 공동체의 믿음도 잘 지켜야 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 삽시다 하는 것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잘 삽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왜 다를까 했을 때는 정체성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이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보면 이 편지잖아요. 베드로전서라는 게. 그리고 신약 성경의 편지가 많죠. 서신서들이. 모두 분명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사연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냥 다 이메일이죠. 그죠? 이메일로 보내지만 이메일도 그렇고 뭐 편지도 그렇고 그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냥 어떤 메일이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냥 스팸 메일이죠. 그게 스팸이고. 그다음에 편지를 그렇게 쓰고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편지를 받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는 아주 간단한 땡큐 카드였지만은 그와 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하여간 사연은 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답을 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그렇게 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삶에서 지혜가 있고 또 영적인 성숙함을 돕기 위해서요.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하나의 그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성경이 즉 구약 성경과 그 후 기록된 모든 신약성경 내용은 이렇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편지인 베드로 전서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편지의 목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삶에 유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 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 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도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수려한 문구로 그냥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거칠고 투박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가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그러나 먼저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해서 사는 그 모든 일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앙 유익을 위해서. 이 서신서의 내용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제안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뭐 격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준 이 내용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어요? 문제가 그렇게 있고 사연이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충고 한번 합니다. 격려해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가 뭐 서신을 썼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충고 정도 아닐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듯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어떤 의도, 베드로의 뜻을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따라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동의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 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하나님의 영감은 또 누굴까? 누인네 영감이라고. 그 영감이 아닙니다. 그렇죠? Inspiration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영혼의 숨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뜻을 그대로 사람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사람 생각을 단순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지금 이 베드로 이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이 사연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사연은 심한 스트레스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심한 스트레스 아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하튼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심한 압박감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들기도 했었고요.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냥 일만 하면 좋은데 일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그런 억울한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빠듯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기독교인으로 신실하게 살고 믿음의 열심 품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서로 다들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참 상당히 뭐랄까요?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지금 같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 있지만은 이 출신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출신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과거의 배경이나 경험들이 다 달라요. 근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압박 상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있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여러분들은 새롭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은 이런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세상적인 얘기를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모든 압박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대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원칙을 지금 일깨우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살펴야만 정체성,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신 뜻 따라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사는 법이에요. 잘 사는 법.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듯이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 따라 잘 사는 법.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예. 4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매우 단순하죠. 매우 익숙하죠. 이 말이 그런데요, 종교적인 상투어가 되기 참 쉽습니다. 뭐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너무 익숙한 말 아닙니까? 당시 기독교인들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말을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나오라고 했을까요? 왜 나오라고 했을까요? 나오라고 하는 말은 딱한번 나오고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나오라는 단어가 지닌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keep on coming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구원을 한번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께 나와서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라는 말은 이거예요. 받은 구원의 깊이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침없이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오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대상, 그 주님은 누구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각자는 다 얘기할 게 많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답은요, 항상 우리가 이 성경에서 먼저 찾아봐야 돼요. 이 문맥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4절에 주님께 나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말씀해요. 성도님들 돌에 생명이 있을까요? 돌 보면서 와, 이 흐르는 생명을 보라 이런 사람 봤어요? 없죠. 물론 아주 드물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잘 아시는 것처럼 수석가들 아세요? 아름다운 돌들을 수집하는 사람들, 예, 수석 수집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 보면서 이 안에 이 수려함, 이 안에 흐르는 생명,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돌인데 그런 사람들은 돌 가치를 알아가지고 엄청 비싸더군요. 돌 하나에 그런 것이.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거예요. 돌은 생명을 생각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주님이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심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렇게 우리 관계가 끝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경험하는 일, 그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성장이라는 것이 쭉 이렇게 가지 않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모든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그죠? 정체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와 같은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기독교인의 삶이 여느 종교들, 다른 타 종교들 같이 교회 어떤 그런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종교적 분위기로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진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매일 뵙고 그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관계 속에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아계신 주님은 세상에 어느 것도 흔들어대지 못하는 바위와 같은 분이라 하는 얘기가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줏대 없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 신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함께 뭐 무슨 일을 하기도 어렵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신다면, 아,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 인생 전부를 어떻게 걸고, 또 그런 분이 약속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약속의 인생을 세워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과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요지부동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변하시는 분은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는 귀한 돌이에요. 그 주님께 지속적으로 그침없이 나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신뢰하고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은, 그런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 누구를 닮아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죠. 계속 만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매일 뵙는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그런데 그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함께 신령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실용한 집본적 있으세요? 집 종류 참 많죠, 세상에. 단층집, 2층집, 3층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집, 도심지의 집. 뭐 여러 가지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집은 어떻게 생겼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신령한 집이라는 걸본 적이 없어요. 뭔지 가늠질이 되질 않아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집을 너희들은 지어간다. 특별한 그런 미션, 특별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갖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신령한 집을 어떻게 지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함께 지어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서로 간의 삶에 연결이 되어서 그 집이 지어갈 때그 집이 바로 신령한 집의 생김새예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집을 꾸준히 잘 지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집 지어가는 사람들은요, 생기가 있어요. 그 생기는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집을 지어가면서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그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죠? 우리가 같이 짓는 건데, 그게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 주님의 성품,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에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성경과 떨어지면서 내가 신령한 집을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경험은 못해요. 추측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주께 나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주께 나오는 일이 생활 속에 첫째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인데 주께 나오는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요, 그첫 번째 우선순위는 비어 있지 않아요. 항상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세상 사는 일이 첫째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계셔야 하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 주님께 나오는 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에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집을 함께 건축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신령한 집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신령한 집 건축에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친근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이 우리가 같이 어떤 공유되는 것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르고 뭐 어떻게 어떤 각자의 습관도 다르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어떤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공유되면 우리는 정말 친근하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영이 가까워지는 관계가 진짜 가깝고 친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소셜 어떤 게더링, 사교하는 그런 시간하고 크리스찬 펠로우십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점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나와 또 다른 상대방이 정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관계도 서로 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 우리가 그런 분위기와 영적 문화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어디서 찾아봅니까? 교회에서 그럼 찾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정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 우리 끝이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경험의 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현장이 어딜까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분위기와 가정교회 문화라는 것이 있는 모임이에요. 비성경적인 문화,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우리는 계속 세상 분위기가 우리 생각 속에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가족교회 모임에 오면, 가족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도 계속 진행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세상이나 가족교회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가족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친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진행되던 그런 복잡한 생각들, 어려운 일들 딱 뒤로 하고 지님과의 영적 사귐이 요즘에 어떤지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법을 함께 격려하고 나누는 축복된 시간, 축복된 대화, 그게 가정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주께 나오고 이런 거 그냥 얘기만 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때요? 참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게만 만들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주께 나가는 것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령한 집을 같이 지어가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제 목자 목녀 훈련 모임을 가지는데 모두들 진지하게 함께 그런 가정교회의 신령한 삶을 비전으로 삼으면서 시간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신령한 집을 건축해가는 일에 참여하는 그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가정교회를 진지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신앙 원칙으로 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여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다른 쪽으로 난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가능한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 일 대신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교회를 진지하게 여기고 주께 나아감을 크게 격려하고 경험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법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주님 하신 일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 세상은요 주님 하신 일을 막아요. 그 일들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요. 꼭 세상은 절연체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체예요. 믿는 사람이 절연체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꼭 이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가능하면 격려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전도체로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선포한다 하는 말은 이것은 복음을 드러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살기도 하지만 반드시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노스웨스트 쪽 지방에 어느 도시에서 열린 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이 사실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의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버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버스가 굉장히 뛸듯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잘 되었네. 사실은 나도 기독교인이고 오랜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왜 실망하는 눈치를 보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왜 나에게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즉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말을 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는 사장님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당신한테 친절히 대하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요, 너무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 관심을 안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앞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아, 주님은 아시겠지. 그 아시는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고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그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네, 저 사람은 참 다정하네, 저 사람은 참 훈훈하네, 저 사람은 참 관대하네.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의도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사도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어리석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 설교를 통하여라고 했는데요, 설교는 저와 같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 거, 그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더욱더 온전하게 전하는 후안겔리온이란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전하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듣죠.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글이라도 쓰면 돼요. 개혁성경으로 보면은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왜? 네.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는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의 도. 그걸 전하는 삶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부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의 경건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나의 삶 속에는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또 삶으로도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너무도 잘 아주 친절하고 매우 젠틀하고 매우 모든 교양미도 있고 풍성하게 잘 베풀고 그래서 끝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참 대단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서 그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이 가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심플해요. 말을 하십시오. 예수를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일을 통해 어떤 사람이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뭔지 입을 열어 말할 때 구원을 놓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 같은 선택의 그 시간을 우리는 마련해 줄수 있는 겁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말로 전하고 듣게 해야 주님을 그 사람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요?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법을 주님은 말씀으로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생명의 삶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로 결심하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